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부리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적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람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던 중에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12명이던 사도의 수가 11명이 되었고 골이 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발언을 보면은 그동안에 베드로가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 그런 표현을 씁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직분을 버리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예언한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 다윗이 쓴 시를 말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은 두 군데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두 군데 시편에 나오는 것을 모아서 한 절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25절에 보면은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은 시이지만은 예언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후에 일어날 어떤 부분을 두고 예언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하기 전에는 다윗이 했던 이 예언이 이것이 예언시인지 아니면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개를 도무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성전으로 가죠. 그리고는 성소에다 그 돈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신은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또 잘못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왔으면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그 은이 피값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성소 곳간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유다가 떨어져 죽은 그 피밭,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삼았습니다. 사는 자가 없게 된 것이죠. 죽은 자들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시편 69편 25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누구의 장막을 말하는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사도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렸습니다. 일찍 죽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한 명을 뽑아서 사도의 직분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두 군데 떨어져 있던 이 말씀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대책까지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이 모습,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를 해결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성숙한 사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했던 이 시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죄악과 그로 인해서 사도의 직분을 빼앗긴 책임 이것이 가룟 유다 자신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이건 가룟 유다의 책임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그것을 선택한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때로는 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사도의 직분을 진짜로 버리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유다 자신이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그 직분을 버렸습니까? 1장 25절 사도행전 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유다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직무를 버렸다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찾아가 버렸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자신이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에게로 전가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모든 환경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만 해도 사실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범죄 후에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너무 강력하게 받은 나머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해주고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를 범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야 아차! 그 양심의 가책과 그 두려움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불이,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재산들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저질렀던 한 사람이 체포가 되었죠. 방화를 했던 사람이 체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 일이 처음에 그 죄를 범할 때에 이 일이 이토록 큰 결과를 가지고 올 줄은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그 죄의 심각성을 왜 자꾸 생각을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혼미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죠.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왕 신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흔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혹하고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선악과가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음하신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는 순간에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저거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이런 혼미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걸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 생각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을 하면서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따서 먹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해서 그런 것이죠.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30냥을 받을 때는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혼미해져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가 평소에 돈을 좋아했다라고 그랬죠. 그 좋아하던 은 30개를 얻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돈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몸뚱아리조차도 보기 싫었습니다. 증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호흡을 하는 것이 싫어서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죄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든 쾌락이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것은 결국에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다툼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왕자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배다른 누이 다말이 그렇게 이뻤다고 그럽니다. 압살롬의 딸이었죠.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바라보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압살롬의 딸이니까 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이 오빠 된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그 다말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린 척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계략을 세워서 그 누이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홀로 좋아했던 그 다말을 끌어들여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3장 15절에 그리하고 그 죄를 범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이뻐 보였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훨씬 넘어서는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죄를 범해서 얻은 것은 결국에는 미움으로 귀결이 됩니다. 죄를 범할 때는 이것만 소유하면은 내 욕심대로만 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역으로 권력을 잡으면은 반역으로 권력을 잡고 나면은 그곳이 평화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의 결과가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반역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죄의 허망한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죽음이고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살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본다고 한들 마귀가 쳐놓은 그 덫에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채찍질하면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고를 통해서 대답을 주셨죠.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수군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된 줄로 아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동해안 쪽에 산불이 일어나서 온 산이 불타는 모습을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와 같이 망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면서도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너희가 너희 죄악을 돌이켜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그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불이 일어나서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서움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그는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회개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성령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알고 있던 사람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처럼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가야바나 안나스와 같은 이 대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군병들이 기절해 있다가 놀라서 깨어나서는 달려와서 벌벌 떨면서 그들이 보았던 천사에 대해서, 그들의 눈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였습니다.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그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 속에 가룟 유다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유다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령이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마는 물 위에 걸어오셨던 그분은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 내니는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자체가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저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 위에 서셔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끝까지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몇 번이나 가슴 찔리는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떡을 찍는, 같이 손을 넣어서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아니지요. 안드레가 그럽니다. 나는 아니지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유다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 스스로 범하고 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보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는 그러한 성도는 책임감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은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음에 믿었을수록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제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 사실들,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지어서 얻은 그 결국은, 그 열매들은 결국은 미워하게 된다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정말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만으로는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 길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도 베드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으로 올려져 갔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분명하게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